오늘 심판의 이유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은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이 안식일과 성소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세 가지의 복,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저주 다섯 가지를 26장에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저주 부분에서 다섯 번째 저주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언약의 조항이 오늘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복과 저주의 모음집은 성경시대의 율법의 본문을 끝맺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에도 비슷한 마무리를 하고 있고 또 복과 저주에 대한 성경의 다른 책들 출애굽기라든지 여호수아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쭉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은 사실 성경뿐 아니라 주전 1000년에서 3000년까지 등장한 성경 외부의 다양한 문서들에게서도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책들입니다. 우르남무 법전, 리피트 아시타르 법전, 함무라비 법전, 바빌로니아 경계석, 히타이트 아람과 아수르의 조약들, 이런 많은 모음집이 대체로 복과 저주 부분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들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 그 형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성경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복과 저주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반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반응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복과 저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들의 이 법전들을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신들이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기도들을 주로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면 고대 근동의 문헌들은 인간들의 바람 혹은 인간들의 기도가 그 중심되는 내용으로 쭉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걸 수행하는 창조주와 심판주가 단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이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이 언약을 실행해 나가는 것들을 쭉 드러낸다면 고대의 문헌들은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양한 신들이 그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은 그리고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 율법은 다른 문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6장 서론에 해당하는 1, 2절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또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전반부의 내용들을 쭉 보더라도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떠어떠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전적인 주권이 있다는 거. 그게 그 당시에 비슷한 문건과 형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법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성경의 독특한 부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의 조약들을 쭉 살펴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너무 혹독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서 저주의 내용들을 사실 더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저주의 내용들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마치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신약은 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구약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면서 너무 혹독하게 그의 백성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쭉 본문을 읽다 보면 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각 시대의 문화, 법,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복과 저주의 끝맺음 조항은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법전에서 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전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지를 이 법과 이 축복과 이 저주라는 이 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앞서 세 차례나 강조되었던 이 7배나 가중되는 저주의 형벌이 오늘 이 26장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강조가 됩니다. 총 26장에 이 7배 가중되는 형벌이 4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맞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 또한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26장 말씀 안에서도 심판의 내용들이 더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분노가 더 크게 부어지는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밭에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으로 이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극한 가뭄으로 하늘이 철판처럼 땅이 노판처럼 되어 파종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26절에는 이 말씀이 더 강해집니다. 식량 부족으로 10명의 여인이 화나의 화덕에서 구운 떡을 저울로 달아 나눠 먹어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근이 시작되는 것이죠. 29절을 보니까 이제는 극단까지 치닫게 됩니다. 자녀까지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 하 6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 시기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집권했던 시기이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 굶주림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왕에게 상소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이 여인이 내 아들을 오늘 먹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자신의 아들을 먹자고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었고 그 다음날 이 여인의 아들을 먹자고 했는데 이 여인이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을 상소합니다. 이 이야기가 왕에게 상소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극단으로 치닫은 그 이스라엘 그 상황들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실히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성경은 참 재밌게도 특히 이 왕, 열왕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보면 왕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한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을 평가를 합니다. 성경이 여호람의 시대,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의 부모 같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성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제사와 예배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심판의 저주가 그대로 그 이스라엘 현장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이 시대뿐 아니라 다양한 성경 시대에 그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두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냥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었고 이러한 심판이 임했다, 이게 최종적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였고 그들을 때렸고 그들이 망했고 그들이 굶었고 그래서 그들이 죽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소가 훼파되고 더 이상 성소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진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상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죠.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28절에 보니까 심판을 징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징벌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좀 보니까요, 교훈하다, 훈육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겠다라는 의미는 그들을 다 멸망시켜서 없애버리겠다, 이 배덕한 이 무리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족속들을 내가 다 사라지게 하겠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심은 이스라엘을 훈육하고 교훈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성소가 하나님의 만남의 장막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짜 징벌의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죄악을 보응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몰랐다면 그들에게 보응하지 않겠죠. 그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자녀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 가운데 보응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치고 집 나가고 말 안 들어도 아들, 딸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모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역설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 때는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니까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성경이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저는 이 성경의 표현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황무할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쉼을 줄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서도 하근태 목사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회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리며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징계의 목적에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항상 실패해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더라는 정말 잠깐이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들이 실패하였더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과연 넘어졌더라 이런 이야기들로 쭉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 1차 언약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황금 송아지를 둘러싸고 그게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그들과 맺었던 계약으로 생각을 하면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다시 불러서 2차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다시 언약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 신명기 30장 2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율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복과 저주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징계하지도 않은 상태, 그거는 이미 내버려짐, 내던져짐이 되는 것이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성령이 소멸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재경에 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복과 저주의 율법이 정말 약속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훈계하고 너희를 다시금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너희와 그 가운데 관계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게 되고 내 육신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그 새벽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좀 떠올리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샬롬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